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요. 제 자매가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말씀 주제를 맞췄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뭐 맞추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따로 맞힌 거는 없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매가 반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 때 자다가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면서 더 이상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쩔 수 없이 방에 이제 가서 다른 방 가서 이제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본문 내용을 구정윤 목사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다른 부분들 그 말씀과 이어져서 다른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 기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특히 성막에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이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분명히 맞다. 맞춘 게 맞다. 예, 제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하신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리라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본문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요파로 내려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심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네, 또 우리가 1장의 17절부터 또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또 한번 4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라.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밑에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주 하나님께서 팡넝쿨을 예비하시고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넝쿨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 요나가 그 팡넝쿨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팡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잘하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기거늘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향하여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아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도학교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도학교입니다. 예, 사실 오늘 두 가지 본문은 매우 예,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예, 한 가지 본문은 요나라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른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한번 요나의 삶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요나의 삶은 사실 기도 생활로서 봤을 때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그와 같이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일들을 또한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또한 사용하셔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에도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을 손에 뽑자고 한다면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아시리아 민족을 요즘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한다면요. 예전에 그 나치와 같다. 고대 시대의 나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주위 국가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사가 말하기를요.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러 갔다는 거죠. 아시리아 민족이 문을 여십시오 했는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복한 다음에 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꼬챙이로 꼽아가지고요 수마일을 그냥 시체로 쫙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개들에게 던지고 이와 같이 잔인한 것들을 밥 먹듯이 삼았던 민족이 그 당시 고대의 나치 즉 아시리아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도시국가 원래 그 도시국가가 바로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요나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 그가 전했던 말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의 없이 전했죠. 3일 동안 뛰어다녀야지 그 가로지르는 도시를 하루 동안에 막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제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조차도 내려와서 배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참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이방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끔씩 어떤 설교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웨슬리라든지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요, 이러한 설교자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요나는 매우 적합한 인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매우 하나님께서 적합지 않은 인물을 뽑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시대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신약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모습을 요나는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고서 배에서 제비뽑기 했더니 그 사람이 나오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바다와 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이방 땅에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설교자였다는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의 어떤 자질적인 부족과 육신적인 그의 어떤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떳떳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았을 때 참 부족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붙잡아다가 사용하셨고 그의 삶에 매우 놀라운 것들을 행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사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죄의 용서와 큰 구원을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셨습니다. 혼들의 부흥을 그곳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봤을 때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동북쪽에 해당되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예를 생각했을 때 약간 터키 쪽이 가까운 그쪽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지중해 건너편, 지중해 맨 왼쪽에 어떤 나라겠죠, 여러분? 아이들 아실 것 같은데? 스페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아, 주님, 나 정말 나치들이 있는 독일에 가기 싫습니다. 나 스페인 가서 투우 경기를 보겠습니다. 지중해 배를 타고 나는 요트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무서운 곳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 그 당시에 솔로몬이 그곳에 보냈을 때 다시스에 갔을 때요, 공작새와 금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땅을 버리고 벗어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 위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시선은 밖으로 벗어나오자 배 아래에 숨어서 아예 잠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엔 땅의 중심. 그의 혼이 그 땅의 중심에 들어갔다. 그 영원한 곳, 산들의 밑에 빗장 아래에 있는 곳, 그 영원한 곳까지 갔다. 그의 혼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에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마음속 깊은 중심의 이야기까지 그에게 털어놓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상하게 내가 정말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배우길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십니까? 요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은 그를 기도하는 곳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생각했을 때는 내 계획대로 주님과 멀어질 테야 하고 점점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몰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 더욱 벗어나려던 요나의 삶은 어찌 보면은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 좋은 선택, 죄의 선택조차도 놀랍게 변화시키사 아름답게 변화시키셨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셨습니다. 요나를 한번 옆에다가 두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데서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골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창이 없고 다 닫힌 곳이 골방입니다. 말 그대로요. 전면이 다 닫힌 곳입니다. 뭐가 한쪽이 창이 튀었다면 누가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것을 두고 사람은 골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8면이 다 닫힌 곳, 그것이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해서 골방을 얘기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방만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요, 성막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1년에 한번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뵈러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맨 안쪽에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전면이 다 막혀 있고요. 창이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 생각했을 때 이 골방은 단순한 기도에 대해 했을 때 어떤 한 장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겠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과 만나겠다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골방에 대한 교훈 중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골방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골방에 같이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구의 조언들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조언을 구하게 목사님께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나 봐야 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골방의 첫 번째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나를 바라보겠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골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골방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 골방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1년에 한번 들어갈 때 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 언약의 피를 함께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의지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 나의 삶에 미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였을 때, 나의 죄 어떻게 하나? 나의 문제 어떻게 하나? 나의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하나? 그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부하시거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나를 사랑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였을 때, 어서 오렴. 어서 오렴. 이와 같이 우리를 이 골방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안에 들어갈 때 가져가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 과거에는 주님과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 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를 겸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성막의 그 문을 통과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하고요. 뜰을 밟아서 들어간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행위로서, 열심으로서, 혹은 나의 마음의 분주한 생각,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주님, 이쁘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영으로, 진리로,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골방에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요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요나의 어떤 행위적인, 인간적인 행위, 볼품 없습니다. 결핍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이유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열납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어디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보여준 곳이 거의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니느웨 성, 자신의 백성들을 도축하듯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디 한번 드러내어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는 오직 지성소에서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막을 비유했을 때 요나의 그 발걸음들 한번 따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니느웨 성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성막 입구 안에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성막 입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막 입구는 분명 무언가를 가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입구가 하나뿐이고요. 주인은 다 테두리로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입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의 장소입니다. 성막 밖에,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대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대사관이든지 간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로나 이렇게 광화문 쪽에 가면은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 그 안은 국제법상으로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와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과 나의 분주한 생각과 나의 삶의 털 위에 있는 나의 삶의 장소에서부터 내가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떼는 그 첫 걸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발걸음은 비록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하지만 그가 그의 조소를 떠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러한 주위의 친구들과 생각들과 나의 번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외로워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 좋았던 선택을 바꾸셔서 좋게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분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기도하게끔 하라고 지금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장소는 세상에서의 내 욕심과 걱정을 놓는 장소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해결책, 내가 생각했을 때 지식과 지혜가 실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관자 되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그 걱정과 욕심이 있는 장소와 또한 그곳에서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영으로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한다면 나의 번잡한 곳들, 나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시선 혹은 나의 어떤 핸드폰들, 인터넷들, 컴퓨터들 그것으로부터 분명 멀어져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요. 학교 숙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고민이 쌓여 있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숙제해야 되는 그 책들 눈앞에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골방이기에 나의 숙제도 그곳에는 없고요. 세상에서의 재미나 쾌락도 없고요. 오락거리도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의 번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테두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번잡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잠시 멀어져서 주님만 찾으려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좋은 평판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아무도 없는 곳, 골방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과의 분리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요. 그가 뱃속에 있다가요. 어떻게 됐나요? 제일 뽑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 자신이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국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바다에서 던져져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물고기에 먹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물고기에게 3일 동안 먹힌 다음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성막에 있었을 때요, 뜰이 있었습니다. 뜰이 있었습니다. 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성막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꼭 우리의 사람 몸을 비유하자면요, 육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안에 성막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육체적인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육체적인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더 포기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욱 포기한다는 것이죠. 폭풍치는 바다 속에서 그가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먹힌 다음에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육체적인 모든 감각과 나의 생각과 사고 판단 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이성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에도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침맛을 이렇게 쩝쩝거리며 침을 흘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앞에서도 또한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따뜻하게 포옹한다 하여도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것을 포기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그가 죽었으리라 믿는 이유는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의 육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유대인들 전통으로는 3일 동안 죽어 있다는 것은 보통 장례를 한 다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장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꼭 3일장을 하는 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죠? 나사로에게 나가셨을 때 3일 만에 나가셨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이면 아마 정말 그가 진짜 죽지는 않았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나가셨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시려고, 하지만 그를 부활하시려고 주님께서 나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도의 생활에서 마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저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자살하십시오. 이것을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의 의지, 나의 육신이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영으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육적인 감각들 모든 것들을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육적으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한번 기도하는데요. 내 육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자녀가 학교를 갔나? 학원에서 혹시 땡땡이 치지 않았나? 어머님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은 나의 생각을 나이가 반응하는 것들을 막고서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지? 요리를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서 내온 생각들, 내 모든 오감조차도 주님만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긴급한 기도에 있었을 때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시급한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음식보다 주님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내가 며칠을 안 먹는다 하여도 내 혼이 정말 아주 갈급하고 내 몸이 며칠 동안 안 먹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을 위해 보통 밥을 열심히 먹는 스타일인데요. 왜냐면 밥을 안 먹으면 약간 예민해집니다. 혹은 밥을 안 먹으면은 힘이 딸린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시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이렇게 침입을 한다는지요.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간다는지요. 누군가의 급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밥 찾을 때가 아닌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금초대에서 빛나는 그러한 불빛일 것입니다. 그가 맡을 수 있는 향기는 그 금향료에서 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일 것입니다. 그의 입이 맛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전시하는 그 빵, 그것일 것이고 그의 귀는 세상에서 그 번잡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자신의 몸에 달려있는 그 딸랑거리며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러한 종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한 그의 손이 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 뿐이지 그의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장소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산된 생각, 우리의 분산된 어떤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만 먼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오감조차도 주님께만 집중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욥과 또한 그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욥은 말 그대로 산송장이었습니다. 예. 산송장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건강을 잃었고요. 한순간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질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사랑한 아내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친구들은 다 오해하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그를 오해했던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람의 지식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그 이상 더 뛰어난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대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혹시 말씀하십니까? 혹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사용해서 주님께 간구하려고 합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나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하고 바삐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들을 살펴보셨을 때 나의 마음이 주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의 혼이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신다면 내 혼이 살 줄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갈망하는 바는 세상에서의 지식도 아니오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 한 가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으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방에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열망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직 그분에 대한 열망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분명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나가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나가면 그 안에 더욱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보았을 때요, 그가 가장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미천한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가장 끔찍한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중심. 네. 그의 혼이 말하기를 내가 산들의 빗장 아래 영원한 곳에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요나의 기적을 말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땅의 심장부에 내가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요나의 죽음과 이 성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보혈이 내 손 안에 흘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뿌려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시고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시면 당장 죽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명과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일들을 버릴 때요, 아이들이 그러죠. 쉽게 뭔가를 버리기 두려우면요, 같이 버립니다. 일들을 같이 버립니다. 그러면은 뭔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혹은 마음속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 뭔가 같이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뭔가 좀 두려움이 좀 덜하는 것 같고요. 조금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의 좀 두려움이 사라져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못 발견하실 것 같기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개인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독방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 생각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불같은 눈빛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온 죄를 씻게 하셨고, 내가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간다는 것, 기도하러 독방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끗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 모든 이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어떠한 이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독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너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들어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씻김을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 그 보혈을 찾으시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여 들어온 자를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이전에 그 보혈이 없이 들어온 자라면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라 칭하시며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온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친구요 자녀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 들어오렴 하고 주님은 더 안으로 들어오렴 성소에만 머물지 말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오렴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기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이후에 요나의 삶이 매우 좀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는요, 주님이 처음에 명령하셨습니다. 반항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요, 물고기 배 입속에서 퇴하고 뱉어진 다음에 다시 니느웨에 갈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삶에서 두번 말씀하셨습니다. 대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주님께서 점점 그에게 친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뭔가 그에게 물어보시고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덩굴을 주시고요. 예, 넝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조차도 그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방적인 주님께 대한 요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렴 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요나에서 그의 삶의 시작은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순종으로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비록 그가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그리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는 분명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하는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그 자녀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점점 뭔가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와 대화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주님께 대한 어떠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만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너 이래서 못한 거야. 이렇게 하렴. 내가 이거를 주겠다. 너 이거 필요해? 내가 이거 줄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호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교제가 있지만 가장 친밀한 교제는 가족 간의 교제입니다. 예. 어떠한 비즈니스적으로 만난다면은 사업적으로 만난다면은 필요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고요. 당신이 이거 필요하죠. 서로 이렇게 맞으니까요. 당신이 이거 주고요. 이거 주세요. 이거 다음에는 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필요만 서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나의 필요를 입증시켜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뭐 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 친밀한 교제 같아 보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학교 안에서도 학교가 끝나면은 다 안녕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보렴. 서로 교통하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우리가 홀로 나왔을 때,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자녀다. 무엇이 있었니? 이런 게 필요하니? 내가 이야기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 마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고, 또한 요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처음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는 반대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몰고 하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속 깊은 그 사랑조차도 털어놓으시는 주님의 그 교제권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한나의 경우도 비슷하죠, 매우. 한나가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몰아가셨을 때에는 그가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큰 기쁨을 주시고 큰 유익을 주시고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교제권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웃에게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를 계속해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그랬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독방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교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교제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제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해서요, 노제단의 뿔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아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를 만지면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붙잡은 사람 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가장 친밀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를 자신과 더욱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 우리를 더욱 가까운 자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가서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율법이 완전해 보이지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완전할 수 없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이끄사 주님께서 기도의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주님이 왜 그러한 기도의 장소까지 이르도록 그런 문제를 주십니까?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권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요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불성실한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요나의 삶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 요나의 삶에서 이와 같이 놀란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곳에 가서 외치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많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크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사 놀라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여전히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의 1장에서는 말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합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그 아미떼라는 말, 그 아버지 이름이죠. 아미떼라는 말의 그 어간은, 그러니까 결국 아미따인데요, 그게. 그게 어간은요, 어간의 의미는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예, 진리. 그리고 요나라는 말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즉, 진리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동일한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그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진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 진리.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다. 나를 사람들이 부를 때 비둘기야라고 부릅니다. 예,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그의 이름 자체가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화평, 화평의 복음,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듯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지를 모르고 걸어갔는데, 근데 그들을 여전히 내가 아끼며 사랑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외치고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단순한 지식에서 머물러서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져서, 주님, 나는 나의 백성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마음속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분명 한 가지 결핍된 우리에게 식어져 있는 마음에 불을 주시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일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불을 붙이시사 온전히 기름통으로만 가득 차 있지만 어디 한 곳에서 따뜻함이 없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듯이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나에게 준 너의 삶에 미친 그 화평의 복음, 그곳에 내가 사랑을 심으리라. 주님은 정말 그런 것을 원하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치 않으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세상의 분주한 생각과 번잡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촉각과 생각과 마음 중심조차 다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산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만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